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이날은 유월절 준비일이요 때는 죄의 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신문 현장 앞에 서 있습니다. 재판장의 자리에 앉은 빌라도가 그를 찾는 유대의 지도자들 또한 빌라도에게 소리 지르는 군중들의 모습을 우리는 대하게 됩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듯 체념한 듯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체념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가시는 길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으로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십니다. 연약해 보여야 할 자리에서 더욱 강력하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마치 바울 자신의 표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처럼 마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나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체념한 듯 보이는 그러한 현장에 있지만 강한 분으로 서 계시고 강력한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인간이 바라보기는 약해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현장 가운데 들어가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에 대한 강력한 증거들이 드러납니다. 바로 본문 다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 현장 앞에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그렇게 소개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계속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 앞에서 예수님 자신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예수님의 자신의 나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모여있는 그 나라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그 백성들을 이끄는 자들은 도둑이며 또한 강도며 절도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밝힙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님 그분이 누구인지를 밝히 드러내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또한 밝히 드러내십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습은 선지자들의 예언과 같았고 또한 세례 요한의 증언과도 같았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고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조롱의 걸음을 걷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표현조차도 조롱처럼 보입니다. 그 당시에 죄인이었던 바라바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며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외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버려온 가운데서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세례요한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그 어린 양이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고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예수님께 지금 비유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수님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걸으면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입을 열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유대인들과 대제사장의 행동을 통하여 그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그들의 말이 그들 자신들을 고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통해 오늘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가이사를 자신의 왕으로 부르므로 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버렸다라는 내용입니다. 첫째,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고 빌라도는 물었습니다. 둘째, 대제사장들은 가이사를 자신들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셋째, 야훼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합니다. 첫째,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는 빌라도를 못 박으려 하고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스포츠를 바라봅니다. 스포츠를 바라볼 때마다 홈구장의 이점들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홈구장의 이점은 그 홈구장에 어떤 가면 더 특별한 능력이 있고 더 특별히 실력이 좋아지고 없는 선수들이 더 생겨지고 그래서 홈구장에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홈구장의 유익은 홈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홈팬들의 야유가 군중들의 응원의 소리가 있고 또한 상대편에 대한 야유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기장은 몇만 명이 모여서 소리를 지릅니다. 자신들의 팀을 위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이는 상대팀에 대하여 위압감을 주게 됩니다. 많은 군중의 소리를 듣는 것은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게 됩니다. 무엇인가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감정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많은 다수의 군중들에 대한 두려움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빌라도를 통하여 군중의 소리를 듣는 것을 봅니다. 빌라도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는 말하는 이 군중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예수를 두고서 도대체 바라바를 풀어주자 아니면 예수를 풀어주라라고 그렇게 빌라도는 물었습니다. 그 물음 앞에서 군중들은 외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소리를 들으며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신문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고발하였습니다. 비록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악한 그런 사람으로 고발하였지만 그 내용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자칭 왕이라고 하는 자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가이사의 친구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이 말까지 그는 들어야 하였습니다. 이때 빌라도는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때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나는 왕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유대인을 중심하여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셨는데 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을 두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을 말합니다. 왕의 말을 듣는 자가 자기의 백성이라고 분명하게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앞선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왕으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빌라도의 질문으로 시작하였고 유대인들 자신들의 부름으로 시작하였다라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또 한 번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하십니다. 빌라도는 말합니다. 6절에 대제사장들과 아래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유대인의 왕이 아닙니다. 그로 말미암아 폭동도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빌라도는 나는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다. 그러면 너희가 십자가를 못 박으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자신의 법에 의하면 당연히 죽어야 될 조항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풍랑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을 두고 우리의 법대로라면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은 레위기 24장 16절에 야훼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그룹인이든지 본토민이든지 야훼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야훼가 아니면서 자기가 야훼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심각하게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자신이 야훼가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는 돌에 쳐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의 법대로 바라본다고 한다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유대인의 주장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것이라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야만 합니다. 반대로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이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돌에 맞아 죽어야만 합니다. 그들은 정말로 돌에 맞아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이 믿지 않는 사람들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증언을 다시 한 번 더 듣습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는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는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19장 9절에 다시 간중으로 들어가 예수께 말하되 네가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즉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네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땅에 있는 어떤 존재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답합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권세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 앞에서 11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즉 위로부터 온 권한 때문에 네가 나를 회할 수 있다라고 빌라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에 대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로마서 13장 1절에 말하고 있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아야만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위로부터 네가 나를 해할 권세를 받았다라는 이 권세가 어디로부터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위로부터가 말하지만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가 없다고 말합니다. 위와 하나님이 동격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권위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내어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너는 나를 죽일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을 심판할 근이 위에 있다고 말합니다. 위에서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그 근이 위로부터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하여 네가 과연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질문하게 될 때 예수님은 내가 하늘로부터 왔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해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들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만 자신의 왕이어야만 합니다. 다른 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대인들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그를 왕으로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왕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왕이시라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유대인들은 믿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참된 고백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가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를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를 두 번째 대제사장 생각합니다. 둘째 대제사장들은 가이사를 자신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만 합니다. 그를 왕으로 섬기면서 평안 가운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대제사장들의 고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빌라도를 압박하는 유대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이렇게 파가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지금 가이사를 반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신은 가이사의 친구라고 말하면서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왕이라고 말하는 그 자를 풀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자를 어떻게 죄 없다고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며 당신은 가이사에 대하여 배반을 가져오는 배신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 압박 앞에서 우리는 유대 지도자들의 표현을 듣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입니다 라는 음성입니다. 이것은 유대교의 공식 대변인 입에서 나온 엄청난 충격적인 말입니다. 천년 동안 유대교의 성경과 찬송의 혁명적인 슬로건은 하나님은 참 왕으로 오실 즉 메시아 그가 오시면 참 왕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통하여 기다리고 있었고 이방인 통치자들은 엉터리며 가식이며 날조된 우상 숭배자들의 그러한 왕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이 메시아를 두고 대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말이 걸작입니다.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엉터리 가식 날조된 가이사를 자신의 왕이라고 고백하고는 이 현장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버리는 사건들을 발견합니다. 그 사건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도 발견합니다. 사무엘 시대의 사건을 두고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발견합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오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늙었고 그 아들들이 사무엘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그 현장 앞에서 지금 이제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 요청하는 이 요청 앞에서 사무엘은 엄청난 상실감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지금껏 이들을 인도해 왔는데 이들이 나를 향해 이렇게 행할 수 있는가? 나를 향해 이렇게 향하여 하는 행동은 나를 반역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현장 앞에서 야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7절에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야훼 하나님을 버려서 자신의 왕이 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는 그때에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들 가운데 정당한 인간 왕을 세울 것입니다. 그 왕을 통하여 그 나라를 부왕으로 다스리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은 왕을 바라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즉 하나님을 자신의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행위를 벌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왕이 아닐 때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갔는가?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이라고 말하지 않는 모습과 하나님을 왕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그들이 사는 모습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왕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하나님 계시지 않았습니까? 사사시대에 끊임없이 사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끊임없이 사사들을 통해 하나님은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을 해 오셨습니다. 그들이 억압 가운데 있게 될 때 이방 나라에 포로되게 될 때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왕 되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를 왕되지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버린 자들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거짓말하는데 자기의 것으로 말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거짓으로 말하는 마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아비는 마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제사장이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들에게는 행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왕이셨기 때문에 그들은 마귀의 좌녀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왕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두고 칼빈이 이렇게 지적합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의 영적 왕국에 대하여 반기를 들었고 둘째, 하나님께 약속을 주었던 공의로운 정보보다 그들은 증오하는 로마 제국의 독재를 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반기를 들었고 하나님께서 좋은 정보를 통하여 메시아를 드러내었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토록 증오하고 있는 로마의 독재를 택하였고 또한 그 당시에 독재의 나라를 택하였던 가이사 왕을 택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령 이렇게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런 일이 없지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며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유대의 지도자들 대제사장이 지금 가이사를 우리의 왕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고백할 수 없습니다. 고백해서는 안 되는 자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언약의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라고 그렇게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그의 아들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방왕, 거짓왕, 가이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만을 왕으로 섬길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였 했던 것을 발견합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은 다릅니다. 이사야 8장 24절에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야훼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들, 참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 하나님만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야훼 하나님만 너희 왕 되신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참 하나님의 아들로 불렀습니다. 메시아 그가 왕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 권세 아래서 모든 주의 백성들은 다스림 받기를 거절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이는 그가 왕이다라는 그 고백의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주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그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에게는 머리 대신 주님을 따르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주의 교회가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그는 우리의 왕이 아닌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입술로는 나는 말씀을 따릅니다. 입술로는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깁니다 라고 말하겠지요. 그러나 삶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삶은 그렇게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유대의 지도자들의 배교를 바라봅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의 엄청난 배교를 바라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배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고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더욱 이것은 배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유대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며 왕으로 고백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들에게 참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께서 가져오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세상의 주권자이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 주권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마치 말씀이 연약해 보이고 말씀이 세상 앞에 나약해 보입니다. 사단이 더 강하여져 보이고 더 강하게 역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따라갈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 사실을 우리 설교 세 번째 대제에 생각합니다. 셋째, 야훼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훼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말하는 그 자들 앞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는 하나님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을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드러내셨습니다. 군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릅니다. 빌라도를 압박합니다. 당신은 가이사의 친구가 아니라고 압박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도록 내어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를 향한 일에 동참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즉 빌라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구속의 사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대의 지도자 역시 이 일에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뭔가 죄가 없는 것처럼 말하고 싶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편 94편 20절과 21절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료하며 무죄한 자의 죄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라고 말합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빌라도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넘겨준 그 자들의 죄가 더 크다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들의 죄가 더 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94편 23절에 이렇게 답합니다.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야훼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린 그들의 영혼을 끊어버린다고 말합니다.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분명하게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죽음이 아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심판을 통하여 죽음을 당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지만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회할 근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아버지께서 넘겨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넘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죽음은 위로부터 주신 권세에 의한 것이고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이 표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의 자리로 내어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나무에 달리신 즉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전 주일에 생각한 것처럼 그분은 참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빌라도는 끝까지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무죄하였던 그 주님께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저주의 나무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신앙고백에서 통해 보았습니다. 그의 신성이 인성을 압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만약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심판을 당하셨다고 한다면 그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신성을 통하여 그는 또한 살아나셨고 그의 아버지를 통하여 살아나셨다라는 우리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짊어지우셨습니다. 그는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나무에 달리신 것입니다. 나무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를 짊어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고백해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을 섬겨야만 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그를 왕으로 인정해야만 합니다. 만약 그를 버리게 되면 주의 교회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그는 우리의 왕이 아니라고 고백하게 되면 분명하게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 언약의 백성이 무너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지 않는 시대가 이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사사시대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사무엘 사사시대도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왜 지금입니까? 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증거를 마태복음 12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들려줍니다.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만들고서 농부에게 그 포도원을 쇠를 주고 떠납니다. 그리고 매해마다 이제 열매 맺힐 때가 되어져서 그 종들을 보냅니다. 그럴 때 그들은 종들을 능욕하고 종들을 때리고 때때로 종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이 주인은 마지막 자기 아들을 보내면 이런 일 하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보냅니다. 그때 농부들은 말합니다. 저는 상속자니 저를 죽이면 이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 상속자 대은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때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에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말합니다. 그 포도나무는 언약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농부들이 그 주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이사는 왕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아들을 죽이게 되어지면 주인은 그 땅을 진멸한다고 말합니다. 그 아들이 죽게 되어지자 정말로 옛 언약의 백성들에 대해서 주께서는 심판을 내리칩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심판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신약의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러합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교회 사이를 거니는 그 주님께서 교회를 감찰하시고 교회를 심판하게 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들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해버립니다.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라. 교회를 파멸시켜버린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파멸되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겨야만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그 왕인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찬송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때, 그분을 왕으로 섬기지 않을 때 교회는 그 촛대가 옮겨지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많은 경우에 교회의 왕이 누구입니까? 오늘 많은 경우에 여러분 자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도대체 여러분의 삶을 누가 인도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우리가 지금 바라볼 때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이 약해 보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장의 모습도 우리가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세상의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져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만 합니다. 참된 교회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 왕이 주님의 교회를 닫습니다. 그때 그 교회는 평안합니다. 그때 그 교회는 즐겁습니다. 또한 그 교회는 그 왕의 다스림을 받아들입니다. 그때 그 교회는 평안합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왕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그 사람,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바라보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메시아이신 그 왕을 우리의 왕으로 모심으로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여 함께 주님을 찬송합시다. 아멘.